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실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 본문을 읽으신 후에 성경을 덮지 마시고 본문을 계속 펴놓으세요. 펴서 무릎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십시오. 제가 설교 중간에 찾아 있는 구절들은 파워포인트로 스크린에다 다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펴놓으시고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모두 이해가 가시는지를 수시로 살피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난 후에 여러분이 공부하신 성경 본문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날 공부한 내용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멍하니 앉아서 제 얼굴만 보고 제 이야기만 들으시다 보면은 여러분의 기억은 기억하기 쉬운 아주 재미난 예화나 사담만을 붙들 뿐 정작 성경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다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여러분 무릎에다가 딱 올려놓으시고 저와 성경을 번갈아 보시면서 오늘 내가 이 내용을 완전히 다 숙지했는가 안 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배우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 관심 두지 마시고 제가 그 성경을 어떻게 푸는지 이게 맞는지 그런지 여러분이 보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시란 말이에요. 우린 지난 시간에 노아의 홍수가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봤어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모두 빠져 죽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나온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물속에 던져짐으로써 풍랑 속에서 죽어야 할 배를 구하는 요나의 이야기,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공부했어요. 다 연결이 되세요? 기억이 나십니까?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공부한 바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거였고 노아의 방주는 세상과 함께 저주의 물에 빠져 죽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내심으로 물에 빠져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예수가 물에 빠져 죽음으로 우리가 물 위에 뜨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홍수와 같은 이 풍랑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홍수와 같은 풍랑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물 위에 뜨신 무리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우리의 본분,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고 깨달으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거죠. 그 풍랑 위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나는 같은 것을 겪고 있지만 물에 떠 있는 자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게 노아의 방주가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한절 한절 읽어가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성경의 단어들과 구절들과 문맥이 어떠한 세부적인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게 주고 있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이 참 많았어요. 제가 두 달 동안 쉬면서 제가 그 전에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설교들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말이죠. 길긴 또 왜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짧게 침착하게 하겠노라고 설교 원고를 써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만큼 또 썼더라고요. 내용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1부때 해보니까 반 정도 하니까 딱 45분, 50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절밖에 못할 것 같아요. 원래 8절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 잘 보세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할 때에 라는 어구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조금 의아해 하시겠지만 그 짧은 어구가 바로 노아의 홍수 전체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키예요. 홍수가 오게 된 이유가 그 속에 함축되어 들어가 있어요. 물론 2절, 3절, 4절, 5절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지만 그 한 어구에 전체의 내용이 함축되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번성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라로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1장에서 배운 단어예요. 어디서 봤죠? 1장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단어가 바로 라로브라는 단어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소위 문화명령이라는 것을 주세요. 사실 이런 제목 잘못된 제목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문화명령이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바로 그 복된 명령의 성취가 심판의 근거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신 명령이 지금 심판의 근거로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어떻게 저주로 바꾸어 버리는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그걸 공부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은 창세기 전체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그 어구로 계속 창세기가 연결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니 성경 전체가 그 어구를 연결고리 삼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그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홍수 후에 노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시죠. 그죠? 창세기 9장으로 가보세요.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나와요. 라로부 똑같이 나오죠.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다. 라로부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은 노아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죠.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다른 말로 똑같은 내용의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내용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의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인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생육과 번성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세요. 창세기 26장 4절 보세요.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과 똑같은 언약을 하시죠. 그죠? 근데 왜 제가 언약과 명령을 자꾸 혼용해서 명령에다가 언약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언약에다가 명령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며 약속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라의 명령은 우리 보고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다 지켜내라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니까 항복해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과 엄밀히 말하면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떨어지는 언약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명령과 약속이라는 단어를 이제 혼용해서 막 쓰는 거예요. 일부러. 그 명령은 야곱에게로 이어지죠. 창세기 35장 11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또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요셉의 때에 가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요셉의 때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 과정은 어떠한 원형을 엔타이타입이라고 하죠. 그 원형을 상징으로 담고 있는 모형으로서의 성취 과정인 거예요. 타입으로서의 성취 과정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그 앞에 있는 설교들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 가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에 5편, 6편씩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계세요. 테이프 다 늘어질 때까지. 그래서 가끔은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집에 와서 찾아봐야 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아예 딱딱딱딱 외우고 계시다고. 여러분도 최근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 다 들어서 숙지해놓고 계셔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의 설교도 여러분이 이해 못하십니다, 여러분. 뭐 설교를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러냐.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으로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공부를 안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 것들을 다 들어놓으세요. 자, 그 원형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모형으로서의 그 약속, 명령의 성취 장면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죠?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요셉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는 70명의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무려 300만에 가까운 큰 민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죠. 그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인네 다 합치면 300만 가까운 인구가 됐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번성이에요. 라로브.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또 나오죠. 생육과 번성이 또 나와요. 이제 아담에게 내려진 그 명령,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명령, 요셉에게 내려진 명령, 이삭에게 내려진 약속, 이런 것들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이 되어 온 땅에 편만한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장면이 등장했어요. 물론 이것도 모형으로서의 성취죠. 그렇게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무리를 이룬 이들을 성경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결국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이었다?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로 가서 그 단어들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면은 좀 더 명확해져요. 예레미야서 23장 3절 보세요.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렘넌트가 나오죠. 그 몰려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생육과 번성 또 나와요. 그죠?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던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렘넌트들에게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맹렬하게 지켜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또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는 누굴 가리킨다? 렘넌트 사상? 교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것이 처음에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지만, 그러한 약속과 명령이 개인적으로 주어졌지만 그 약속은 점차 부족으로 민족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부족으로 민족으로 국가로 이렇게. 그죠? 그것을 성경의 점진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죠? 성경은 전체가 유기적이며 점진적이며 모형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 거는 몰라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유기적이라는 게 뭐죠? 유기적이라는 거.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번에 제가 한국 가서 수술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캐터린 어머님한테, 유정이 어머님한테 수지침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손바닥에다 침 넣는 거 아시죠? 유정이 어머님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여러 개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주 전문가 못지않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통증이 심할 때 자가 치료하는 법을 조금씩은 알고 있어야 응급처치가 가능한 것이라면서 제게 손바닥에다 침을 놓아서 통증을 고치는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프거나 할 때 손바닥에다가 침을 놓으니까 씻은 듯이 나아요. 보세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가 꽂아야죠, 침을. 근데 손바닥에다 꽂는데 머리가 나아요. 왜 그러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가 아픈데 손바닥에다가 침을 꽂으니까 소화가 돼요. 꽉 막혀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 손을 따면 소화가 되죠. 유기적인 연결인 거예요. 어떨 때는 엉덩이가 가려워서 막 긁었는데 계속 가려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건 딴 데가 지금 여기와 통해 있는 딴 데가 가려운데 허태를 긁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몸은 하나의 유기체란 말입니다. 서로서로 통해 있으면서 한 몸이라는 거죠. 그렇죠?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전체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유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유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를 푹 찌르면 요한계시록이 확 올라온단 말이죠. 출애굽기를 확 찌르면 로마서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경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쓰여져 있는 게 성경이다라는 게 성경은 주기적인 기록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점진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복음의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복음의 사건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점 크고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점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복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승귀와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서 또 아벨의 죽음과 셋의 탄생에서 또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모리아산의 이삭의 사건에서 점점 선명하게 십자가가 계시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진짜 십자가 딱 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게 점진적인 계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사람까지 이렇게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림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느라고 성경은 이렇게 점진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형론적이라는 것은 신약에 나타나는 그 원형들이, 엔타이타입이 원형들이 구약에서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광야에서 녹뱀 사건으로 그렇게 모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가 성막과 성전과 가나안 땅으로 모형화되어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여호수아 등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모형론적 관점에서의 성경의 이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유기적이고 점진적이며 모형론적인 상호관계에 있는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나온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고 성경신학인 거예요. 그건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괜히 센 척하려고 하는 말이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방법 안에 조직신학, 성경신학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한 권의 저자에 의해서 하나의 주제를 갖고 한 권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66권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 전체가 한 권에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그 성경이 한 권의 저자에 의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한 권의 책이라는 그 전제 하에, 유기적인 책이라는 전제 하에 그 66권 전체에 흩어져 있는 공통된 교리들을 통합을 해서 각자 다른 책이라면 공통된 교리를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책이기 때문에 공통된 주제들을 뽑아내서 공통된 교리들을 뽑아내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신론, 구원론, 인간론, 죄론 이렇게 모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조직신학책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게 원래 정석이고요. 그리고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유기적이며 점진적이며 모형론적인 상호관계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성경의 사건에 시간을 도입을 해서 시간을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었으며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었고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계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풍성하게 계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더 풍성하게 계시가 되어 있는지를 유기성과 점진성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제가 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유기적이며 점진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를 갖고 창세기에서부터 예레미야까지 거슬러 올라왔잖아요. 그죠? 최초의 아담에게 내려졌던 그 명령이 어떻게 점진적이며 유기적으로 진행되어 오는지 여러분 잘 보셨죠? 교회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성경신학적 성경해석 방법인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말로 그것을 좀 더 크게 거시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대주제를 갖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적과 신비와 기복 이런 것들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뭐 예수 믿고 나서 잘 사는 방법? CEO 예수? 예수의 삶에서 어떻게 CEO의 삶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한 관점을 갖고 에스겔서를 한번 가보세요. 36장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또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이야기. 환원하면 교회는 어떤 지경에서 어떻게 탄생이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야기에 앞서서 그 이상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여기가 거기에 생육과 번성이 또 나와요. 그 마른 뼈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교회잖아요. 마른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으니까. 먼지만 풀풀 나는 마른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군대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더란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육과 번성은 어디에 쓰인가요? 교회에 쓰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에게 그렇게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있고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인 교회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겠다라는 언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로 아담에게 주어진 생육과 번성, 그리고 노아에게 주어졌던 생육과 번성의 명령이 어떻게 교회에까지 내려왔고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완성이 되었는지 잘 보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왜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과 명령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의 근거가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당신의 백성들을 생육시키고 번성시켜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만드실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 전 단번에 그 전체를 창조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확 만들어 놓지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으라고 하시냐고요. 한 번에 만드셨으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여섯째 날 그 전체 기회를 다 보실 수 있었잖아요. 더 감격스러우셨을걸요? 야 진짜 좋다 그러셨을 거라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결랑 만들어 놓고 생육과 번성이라는 방법을 주시면서 수천 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교회도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60억이 아니라 600억도 한 번에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천국에서는 별 의미도 없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을 만드셨어요.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죠. 거기서는 성의 개념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근데 왜 이 땅에다가는 성을 구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왜 그 남자와 여자의 결합, 한 몸이 되는 결합, 결혼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케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결혼을 해야 아비와 자식이 있을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교회를 탄생케 했다라는 것을 육신과 이성을 가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제한된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탄생케 됨을 교회에게 주지시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부터 차근차근 교회를 생육시키시고 번성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배우라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도 모형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엔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구절이 그대로 에베소서 5장에 인용되어 있잖아요. 그죠? 결혼이라는 거, 남자와 여자 결합하는 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 비밀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신부인 하와로 상징되는 교회를 만들어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에 관한 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모형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죠. 아담이라는 모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형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와라는 모형 속에서 교회라는 원형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이 장면은 여자인 하와는, 교회는 아담이 깊이 잠들고 그의 옆구리가 뚫리며 그의 몸의 일부인 갈비뼈가 뽑혀져서 탄생이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왜 하필 갈비뼈냐, 머리뼈, 다리뼈는 안 되냐 그러는데 어떤 뼈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지체잖아요. 예수라는 머리의 지체.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창의 옆구리가 뚫리고 그렇게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머리이신 당신의 몸의 지체들을 만들어내시는 거라는 걸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남자와 교회의 모형인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유니언 크라이스트를 빨리 떠올리세요. 한 몸이 되는 결혼을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그죠? 결혼을 해야 애가 나오잖아요. 요즘 결혼 안 해도 애가 막 나오더구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불법이에요. 그건 불법.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된 교회에 의해 계속해서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이 먼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유니언 크라이스트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가 삶으로 입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새 생명들이 탄생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으로 만들어내신 것은,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참 성도, 가짜들 말고요. 연합이 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가서 무당종교만 전하고 오는 거죠.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근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한 몸이 된 성도가 그의 삶으로 입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토해낼 때 또 새 생명들이 우와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도 그리로 가고 싶어라고 쫓아오는 걸 우리가 전도요 선교라고 하잖아요.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에 의해 연합에 의해 그게 부부라는 관계 속에 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그런 부부라는 이 땅에서의 부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담고 있는 아주 신성한 관계인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 앞에서 예쁜 짓을 하고 있는 자기를 쏙 빼닮은 아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민수가 요새 우소리를 키우느라고 말이죠. 그 재미에 푹 빠져있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왼수 같은 놈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잠드멋자게 하나? 그러지 않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말고 엄마 아빠 옆에서 재롱을 피우고 막 살인미소 던지고 막 이럴 때 야 요렇게 이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애기 10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유일별로 따로 갖고 놀게. 에?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서 애들 사춘기 때 말 안 듣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니까요. 야 요런 거 한 100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능력만 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목숨 걸어 나에게 순종하고 이쁜 짓만 할 때 이야기예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 아비의 마음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아먹으라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아비가 되게 하고 어미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에요. 자족이라는 건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충만에 해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신 분. 인간들이 없어도 조금도 외롭거나 쓸쓸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충만의 충만, 거룩의 거룩, 행복의 행복, 영광의 영광.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족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들을 창조해서 왜 이렇게 속을 태우시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눈물 흘리신다,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분노하셨다 많이 나오잖아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요. 인간 만들어 놨더니 왜 만드냐 말이야 안 만들어도 괜찮은데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한없는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창조케 한 이유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없이 사랑스러운 아들이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부자관계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아들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당신의 아들이 갖고 있는 권세, 행복, 안식, 평안,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시고 싶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지긋지긋한 이 인생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지금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도 그 소망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무리에 뜬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딸, 여덟째 아들 계속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방불한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잊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저 지옥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해도 과분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으셨다니까요.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을 함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몸이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이 돼야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딸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 보고 예수의 형제래요. 그분이 맏아들이래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딸, 다섯째 딸이래요. 하나님의 그렇다고 그분은 편애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맏아들만 계속 이뻐하고 둘째 셋째는 계속 두들겨 패고 부려먹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일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오죽하면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의 목숨 값으로 지불을 해버렸다니까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는 확인만 되셨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성도의 본무, 그리스도인의 본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맏아들을 닮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런 아들 같은 아들 또 갖고 싶다라는 그 자식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저 새끼 확 냈다 갖다 버리고 싶다 이런 아들 말고 지금은 전부 우리가 그 꼴인데 변해가는 것입니다. 요런 아들이면 100명이라도 더 갖고 싶어. 요런 딸이라면 한 100명이라도 더 만들고 싶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과 번성이 완성이 되도록 하신 것은 그러한 아비의 마음을 당신의 자녀들의 제한된 이성 안에서 경험 속에서 이해를 하라고 우리에게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 성도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은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만이 만들어내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내 와이프와 내 남편과 정말 최고로 행복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라는 욕심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크면 클수록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저 왼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결혼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행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 속에서 발견해가는 거예요. 어떤 비밀? 아버지는 그런 큰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가 자식을 목숨 걸어 사랑하시고 자식은 아버지에게 목숨 걸고 순종하셔서 탄생케 하신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떨어진 그 명령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우리는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게 안 되는 자들이구나라는 우리의 실존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거기서 폭로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먼 남남끼리는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 사람이 뭐 악하든 선하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는 저 왼수는 왜 저렇게 못됐어가 금방 발각이 난다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가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교회는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가 자꾸 싸우고 삐거덕거리는 건 정상인 거예요. 성격 차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인간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와이프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말을 어긴 적이 없어. 그 사람 속에 지금 썩고 있다니까요.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난데 어떻게 하나님이 목숨을 버려가며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며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가를 배워가며 그 감사 속에서 우리 각자가 남자와 여자가 변해가고 그들이 이 지상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깊은 맛을 풍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청년들 많은데 결혼할 때 엉뚱한 세상적인 조건들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케 합니다. 왜 재벌가로 시집간 유명한 연예인들이 속속 이혼을 하고 나올까요?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재벌 2세들은 잘 처먹어서 그런지 잘생기기도 또 잘생겼어요. 잘생겨, 돈 많어, 명예 있어.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서 뛰쳐나오냔 말이에요. 가봤더니 이게 내 행복을 주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아는 만큼 성숙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를 구할 때도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뭘 봐요. 얼굴 이쁘고 이런 거. 요즘 뭐 좋은 수술 많이 나왔대요. 응? 동안 수술 이런 거 봤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막 70살 먹은 할머니가 막 얼굴은 30대예요. 막 땡겨가지고. 그분 배꼽은 턱에 붙어있을지도 몰라. 너무 땡겨서.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쥐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벌써 이혼했는데요.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이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서 데리고 살라는데 이놈들이 하나님을 타고 넘어버려서 이혼된 사람들이 우린 다 야 나는 그 상황을 그 지경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져 나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교회를 부르셨는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주눅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중에도 지금 그냥 살짝만 밀어주면은 바로 깨질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주눅들지 마세요. 우린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예부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곧 결혼할 엘리가 목사님한테서 주례를 부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요 여러분 처음부터 엉뚱한 기대 갖고 가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목숨 바쳐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요? 어떻게 하면 저걸 베껴먹을까 그 생각이지 다들 그렇죠? 우리의 불가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이 된 신부, 즉 교회에 의해 또 다른 교회들이 탄생이 되는 원리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란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리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이 그 생육과 번성을 탐욕과 쾌락의 도구로 써버렸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의 근거인 거예요. 그렇게 복의 통로로 주신 그 부부 관계조차도 이 인간들이 쾌락과 자기 자랑의 통로로 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엉뚱한 것들을 막 낳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들, 생명을, 새 생명을 탄생케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이기심이, 그게 바로 심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2절, 3절, 4절, 5절, 6절에 자세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2절, 3절, 4절, 5절을 공부하면서 더 재미나게 구체적으로 공부해 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타고 넘어서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쾌락을 우리 스스로 얻어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힘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원리, 그 십자가의 원리로 이 땅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맨 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슈퍼맨 안 되셨잖아요. 한 발 한 발 걸어서 가셨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보여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세요. 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예배당 안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교회가 모여있는 예배당 안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자기 자랑과 쾌락과 시기 질투, 미움이 난무하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 이거를 안 하고 엉뚱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배당이나 짓고 무슨 뭐 좋은 프로그램이나 만들고 사람 모으는 방법만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냥 안에서는 계속 짓고 싸우고 난리 치는 거예요.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럭무럭 그리고 열심히 자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